안녕하세요. 고린도후서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녹음을 잘 못해서요. 다시 재녹음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재녹음 상태가 더 깨끗하고 듣기 편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사실 이번 강의 녹음 상태는 약간 갈등된 상태였는데 재녹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최미린 집사님 에게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교회 밖에 꾸준히 들어주신 분들에게 땡큐를 했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꾸준히 들어주고 계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실 이거 녹음하고 올리는 모든 과정을 저희 교회 김기환 형제님께서 감당해 주고 계신데 특별하게 더 이 녹음의 기회를 삼아서 특별하게 더 감사의 말씀 우리 기환 형제에게 스페셜 땡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자꾸 사족이 달리죠? 저도 혼자 하다 보니까 아이스브레이킹이 수로 필요해서 그렇고요. 고린도후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크게 세 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7장에 한 텀이 있고요. 그리고 8, 9장이 한 텀이 끊어지고요.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가 세 번째 텀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10장부터 13장 사이의 내용이 사실은 전후서를 연결시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 설명은 좀 이따 다시 드리겠지만 10장부터 13장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내용을 전체로 보시면 전서와 후서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실 거예요. 전서와 후서 사이에 전서에서 이 교회가 세속주의적인 사고가 들어와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속주의적인 네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에 교회 이름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는 문제점에서 전서에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후서에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할례당이라고도 부르고요. 유대계 기독교인들 나중에는 이단으로 정죄됐던 예수님을 믿는다로 고백하고 교회 안에 있는데 바울은 이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었으나 사실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유대인의 메시아 구약을 완성하신 분 의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구약의 유대교가 갖고 있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행전의 야고보가 이게 핵심 진리, 가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담았듯 그래도 형식은 더 이상 이방인에게 강요할 이유가 없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입장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상당수 기독교,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유대교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받아들인다 라는 식의 접근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이 사역했던 이방인 지역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으면 거기에 가서 바울이 잘못 가르쳤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구약적인 가치를 너희들이 이해해야 되고 이런 식의 접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런 접근에 많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세속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구약적인 사고 방식을 이들에게 접목시키려고 했.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전서를 써서 이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이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찾아가서 이 문제를 너희한테 가르쳐 줄 거다라고 해서 찾아갔거든요. 근데 찾아갔는데 바울이 거기서 고린도 교회 굉장히 오히려 공격당한 거죠. 내가 새롭게 알고 보니까 당신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오히려 비판받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하고 떠나죠. 그리고 떠난 다음에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내용이 일단은 이제 10장에서 13장의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질된 그들, 이 교조주의자들의 관점을 받아들여서 바울이 바른 가르침을 주지 않았고 특별히 바울이 바른 목회자, 바른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이제 디펜스하는 내용이 이제 10장부터 13장에 먼저 나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있네요. 10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냥 이것이 어떤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10장에 보면 10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이 시원치 않다니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바울이 무슨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캐릭터의 비난을 받았다는 거죠. 야, 바울이 뭐 편지 쓰고 이럴 땐 굉장히 권위가 있고 가르침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너희들 가운데 바울이 복음 전을 되게 조용하고 얌전하고 말도 잘 못하고 좀 소극적이고 그러지 않았었냐? 라고 하면서 바울의 캐릭터를 가지고 좀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캐릭터를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사실 그다지 너희들 가운데 멋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았어? 권위 있는 사도의 어떤 품위와 권위가 있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잖아 라는 식으로 그의 캐릭터가 그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 사람이 자기 그리스도에 속한 줄 믿을진데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뭘 봤다고 얘기해요? 그 앞부분에는 임명장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임명장 추천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바울이 그렇게 종교적이고 품이 있고 권위적이고 영적이어 보이는 그런 사도적인 모습은 안 보이지 않았었어? 라는 것과 함께 뭘 제시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언제부터 사도야?가 제시됐던 거죠. 그렇죠? 일단 다른 12사도들은 그게 있잖아요. 바울이 계속 받았던 비난이죠. 12사도들은 예수님이랑 예수님께서 친히 12사도로 세우셨고요. 나머지 마띠아가 추가되긴 하지만요. 가룟유다가 나가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로 세우셨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이슈를 결정하는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사도로 인정했어요. 그쵸? 근데 바울은 어디서 튀어나온 사람이냐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증명하지는 않았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파송받았는데 그건 전도자로 파송을 받은 거지 사도로 파송을 받았던 게 아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누군가를 사도로 세울 수 있을 만한 권위 있는 교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날부터 자기가 혼자 사도라고 하고 다닌다라는 비난이 이제 바울에게 항상 있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공격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10장이겠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뭐 추천서 받고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임명을 해주고 이렇게 교회가 생겨난 게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누군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를 받고 왔습니다 라고 왔더니 사람들이 마음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형성됐던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자기의 권능과 능력으로 육신에 대한 거, 어떤 추천서, 어떤 권위, 누구의 파송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바울이 이런 육신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 같던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이기적인 뿌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그들 가운데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 명확한 실체가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사도됨의 증거지. 어떤 추천서나 외모가 어떻게 사도됨의 증거일 수 있느냐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그들을 비판하기를 그들은 자기 칭찬하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원래 고린도 교회는 추천서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았던 교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추천서가 중요하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야. 우리 유대인이야. 뭐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한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 중요한 걸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이상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공동체가 있어요. 영적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뭐 이런 뭐 훈련 과정 받았니? 안 받았어? 야, 이런 훈련 과정을 받아야 진짜 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난 그런 훈련 과정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난 영적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내면과 삶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신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와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기준을 제시한 다음에 그걸 갖고 하는 사람들. 참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명품이 뭔지 저는 몰라요. 잘. 근데 이런 것들이 명품이야. 그리고 명품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좀 품이 있는 사람이지. 봐라, 나 명품 있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잖아요. 우스꽝스러운 접근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자기가 부합하니까 자기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자부심이 딱 대단하죠. 여기서의 바울은 얘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 한계에 따라서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실제 교회 사람을 바꾸시고 실제 교회를 세워내셨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자랑하겠다. 근데 자기가 한 것이 없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아무런 역할이 없이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가? 그 사람들이죠.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헌신하고 변화시키고 이런 걸 못하면서 세워놓은 교회에 와서 교회에선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난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난 잘난 놈들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11장에 무엇을 얘기하죠? 11장에는 두 번째 자기가 받았던 비판에 대해서 디펜스하는 부분이 있죠. 바울이 이제 전서에서도 받았던 비판이죠. 그 사람들이 했던 비판의 부분이겠죠. 바울이 월급을 안 받는 것 같고 계속 문제 제시합니다. 그쵸? 월급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가 목사님이 10명 있는데 그 중에 10번째 목사님은 교회에서 월급을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10번째 목사님은 그 교회에 소속된 목사가 아니라는 느낌을 좀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왠지 다른 9명은 정규 목사고 그 한 명은 정규 목사가 아니라 그냥 발론티어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에서 헌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 봐서는 그는 전도인이지 그러니까 사도나 권위자나 교회 기준을 세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거죠. 근데 바울이 전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받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왜? 전서까지는 서로 신뢰감과 대화가 되는 관계였으니까. 근데 후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뢰감이 완전히 깨졌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되게 초라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주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야, 교회에서 헌금으로 월급을 받는 게 사역비를 받는 게 그 사람의 전통성이고 너희들한테 그렇게 중요하니? 아 그래? 그럼 나 마케도니아에서 선교헌금 받아서 너희한테 사역했어. 됐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됐지? 너희가 전 교회에서 사역비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나도 사역비를 받긴 받았어. 근데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았어. 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역비를 주기까지 아직 믿음이 연약한 교회에서 그랬던 거야. 너희들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고 표현하죠.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사실 선교비를 받는 게 맞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나를 생각해주고 너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줘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똑같은 디펜스를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요? 그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쵸?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예수를 전파하거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도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왜 이렇게 이상한 말은 잘 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전도하고 바른 가치를 가르치고 그럴 땐 잘 알아듣지도 않고 오래 걸리고 완고했던 애들이 이런 별로 의미도 없는 논리들은 왜 이렇게 잘 들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였지? 아,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신비주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사탄의 일을 확장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은 귀신 들렸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교조주의적인 기독교인들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된 이 교조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짓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역을 헐고 그렇죠? 바르지 않은 가치를 가운데 세우고 바른 가치를 외부로 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짓이 사탄이 하는 짓이야. 겉으로 보기엔 되게 멀쩡해 보이고 품이 있어 보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뭐 그러고 있고 있지만 속을 보란 말이야. 그들이 만들고 있는 중심을 보란 말이야. 중심에 하나님의 가치, 교회 건강성, 진정한 사람의 변화 이런 걸 하고 있는지 껍데기는 되게 경건하고 은혜로운 척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관계를 가르고 교회를 깨고 거짓된 것으로 너희를 억압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좀 보란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디펜스하면서 이들 가운데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신감 있게 얘기하죠. 나는 지극히 크도다 하는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이 두 번째 바울이 자기가 월급 받는 것 같고 비난받는 부분에서 다시 바울이 변론하는 거고요. 두 번째 11장 16절부터 세 번째 바울이 이제는 진짜 딱 까놓고 얘기하는 세 가지 이슈가 나오죠. 첫 번째 내가 얘기가 나오죠. 뭐라고 얘기해요? 비판을 받으니까 비난을 받으니까 설명하는 거죠. 만일 뭐라지? 내가 다르지 말하노니 누군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한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우리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노라. 너희가 하도 나를 비판하니까 비난하니까 거기다 내가 반박을 해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반박이 되게 멍청한 짓이지만 내가 해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첫 번째,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라고 얘기하죠.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출신 성분을 자랑한다는 거죠. 나 예루살렘 유다 출신이야 유대인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게 고린도 교회에 되게 먹혔다는 거예요. 왜?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랑 비슷해요. 성경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예수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1세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 나중에 이단 정죄 받긴 하지만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다 본 경험이 거의 다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시고 몇천 명씩 모였었는데 항상 동네마다 가면 하여간 그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를 직접 보고 예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고 그 중에 몇 명은 골고다 언저리에서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도 본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고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 이 구약을 잘 알고 유대인 출신이고 예수님을 받고 뭐 이런 건 굉장히 아우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우라를 너희들이 지금 따지냐?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 자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 바울이 두 번째 얘기, 뭘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뭘 자랑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자기를 자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매맞은 얘기, 물에 빠질 뻔한 얘기, 파선한 얘기, 뭐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자랑했다는 거예요? 간증했다는 거죠. 간증. 무슨 간증? 자기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뭐 이런 걸 간증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 그걸 높였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랑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내가 너희가 그런 일을 안 해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몰랐니? 내가 얼마나 많이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바다에 있고 바다의 위험, 거지 정제 위험, 광야 위험, 헐벗고 줄이고 애쓰고 목마르고 뭐 이런 거 내가 얼마나 많이 겪었니? 너희들이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사역적인 경력을 자랑하기 시작한다면 그들과 난 비교할 수 없는 경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역적인 경력을 자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세 번째 12장 초반부에 보면 이건 제일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의 계시를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신비체험을 자랑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죠? 특별히 뭘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죠.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로 갔다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라고 하면서 자기 신비체험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무슨 뭘 자랑했던 것 같아요? 신비체험 중에서도 천국 갔다 온 걸 자랑했던 것 같죠? 왜?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이제 경험하는 하늘이잖아요. 우리 지금 물리적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일반적으로 천국을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뭔 얘기해요? 야, 난 셋째 하늘도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자랑했겠어요? 자기들이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천국 갔다 온 자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신비체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되게 뭐나 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장에서 그래서 바울이 아, 그 신비 체험을 자랑하냐? 야, 나 그것은 넘치도록 하고 넘치도록 했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12장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 다음 얘기는 뭐가 얘기해요? 물질 얘기를 하는데 12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 내어줬다라고 하면서 14절에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너희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16절에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었을지라도 뭐예요? 월급을 안 받았다는 얘기죠.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교활한 자가 되어 속임수로 취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월급은 안, 고린도 교회한테 바울이 너희한테 월급은 안 받아갔지만 교활하게 더 큰 돈을 받아갔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고린도 그 당시에 바울이 그 요 전에 8장 9장에 설명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했거든요. 모아서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바울이 역할을 했죠. 근데 그 역할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 돈을 바울이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라고 비판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것을 그 돈을 날 위해서 쓴 적이 한 번도 없고 내가 너희들을 재물을 목적으로 간 적도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세 가지 측면을 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기가 막혔을지 상상이 되죠. 먼저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가짜 기독교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출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 내가 뭐 3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내가 뭐 여기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이야. 뭐 내가 누구 아들이야. 뭐 이런 자기 출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뭘 자랑해요? 자기 사역적인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여기서 이런 일도 했었고, 내가 어디서 뭐도 했었고, 내가 어디서 뭐도 했었고,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고, 이런 사역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추천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어디서 뭐 내가 어디 코스워. 어디서 내가 수료를 했고 이런 훈련을 받았고 뭐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뭘 자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끔 신비체험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기가 이런 은사가 있고 내가 이런 환상을 받고 뭐 이런 걸로 자기를 자기가 신앙인이냐 하는 사람들,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울은요, 이런 자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자랑을 하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이런 무익한 건데 너희들이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이것들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고린도교에서 2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번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런 것들을 굳이 친다면 내가 훨씬 더 많아. 하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사역하는데 그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왜? 그딴 건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들을 얘기해서 너희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아니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얘기,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변화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했고 내가 이런 신비 체험을 해서 그리고 내가 이런 코스웍을 한 사람이고 이런 걸로 자기의 어떤 권위를 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사탄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포인트는요, 바울이 누구와 싸우는지를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딴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이딴 걸 들을 필요도 없고 이딴 걸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럼 신비체험이 뭐가 중요합니까? 신비체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안 그래요? 바울은 3층천 갔다 온 게 중요하지 않아요. 3층천에서 자기가 뭘 느끼고 왔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바울이 설교 때마다 얘기한 거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거고, 선량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신 그분에 대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껍데기를 얘기한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도 신비체험을 했다고 얘기한 사람들은요, 본문 맥락을 되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이딴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한심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뭐 어디서 사역했고 어디서 사역했고 내가 무슨 일을 이루었고 무슨 일을 이루었고 이런 것도 좋은 게 아니고,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죠. 그쵸? 그런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자. 안녕하세요. 해봅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더니 나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뺏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는 뭐 하는 거? 교회에 들어와서는 자기가 신비체험이나 자기 경력이나 자기 사역적인 이력서 같은 걸로 자기 위상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뺏고 잡아먹고 치고 이런 게 사실 못 살게 굴고 있는데도 고린도 교회 일반 성도들은 마치 그걸 되게 어휴 저분이 대단한 분이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이 우미나의 첫 번째 단계는 목사가 되게 목사의 경력과 어떤 체험과 출신과 이걸로 목사가 이뤄낸 사역적 위상, 저분이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웠고 저분이 이런 신비 체험이 있고 저분이 뭐 유학을 갔다 왔고 어느 교단 출신 목사인지를 받았고 저분은 저러니까 저분 말이 맞아 이런 식의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왜 이거에 또 승분하죠? 이거 강의할 때 승분 안 했었는데 괜히 이러네. 바울은 이 사람들한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사탄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 오케이? 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에보다 뭐라 그럴까?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여기서요 굉장히 러프하게 얼마나 상처되는 겁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자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자기의 캐릭터를 비아냥거리고 그쵸? 자기가 뭐 추천서를 얘기하고 자기한테 돈 때문에 돈 떼먹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의 뭐 경력을 문제 삼고 출신을 문제 삼고 이 사람이 영역이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되게 바울을 평가적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저는 누가 저한테 내가 세운 교회가 나한테 그런다면 이제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한두 개도 아닌데 야, 내가 안 본다 진짜 저 이상해졌네 하고 말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 눈높이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쵸? 그들이 A의 수준의 얘기를 하니까 그 A의 수준의 얘기에 대해서 정말 막 엄청 까면서 막 비판하죠. 그쵸? 첫 번째는 그들과 그들의 수준에서 싸워주는 바울의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진짜 통렬하게, 진짜 열정적으로, 뭐, 좀 이렇게 추하게까지 이제 싸우는 바울의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의 엔딩이 어떻게 가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을 보면 이제 내가 세 번째로 너희에게 하는데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을 때나 두 번째 대면할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서 엔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봤지? 니네들은 이런 걸로 날 비판하고 비난했어. 근데 내가 지금 얘기했지? 이거. 내가 뭐가 맞고 뭐가 제대로 되는 건지 얘기를 했잖아. 그냥 가면 재판해보자. 증인 세워. 내 말이 맞나 니네들 말이 맞나 증인을 세워보자고. 그리고 그렇게 증인을 세워서 제대로 붙어서 너희들이 잘못된 걸 확증적으로 드러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전에 죄 지은 자들 이때 그 사람들의 의견에 현혹되어서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남은 자들 거기서 이제는 파송받은 예루살렘께서 파송받아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 유대계의 문제적인 인물들 이 사람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고린도 후서 후반부에 나온 얘기지만요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전서와 후서 사이의 중서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나는 요 파트가 뒷부분에 붙어 있긴 하지만요 고린도후서는 사실 세 부분으로 쪼개져 있고요 이 후반부 얘기가 사실 바울이 중반부 했던 얘기를 재요약해서 뒤에 붙여놨던 것으로 보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이 얘기가 고린도 중서에 해당되는 부분 첫 번째 전서를 쓰고 이들 가운데 가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려고 했지만 그들이 할례파들에 의해서 변질됐기 때문에 바울이 오히려 비판받고 비난받고 쫓겨나다시피 오고 그래서 이들이 뭐가 잘못되는지 통렬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는 10장부터 13장 사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1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그림을 가지시고 그들이 잘못된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왜곡된 종교관을 가져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원래의 참모습에서 변질되어서 현상적인 것과 경력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체험 뭐 어떤 사역적 결과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는 냉정하게 평가하는 이야기들을 딱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고 그 내용을 듣고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걸 이제 깨달았죠. 내가 깨닫는데 어느 정도 깨달았냐 하면은 그냥 아 내가 잘못했구나 고쳐야겠다 이 정도 깨달은 게 아니라 아 내가 미쳤나 보다 이렇게 깨달은 거죠. 우리가 진짜 쓰레기구나. 우리가 어떻게 바울에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지? 우리는 변질된 교회고 부패한 교회고 실패한 교회구나 라는 식으로 이게 가능성과 비전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게 아니라 평가와 최종적인 평가와 결정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게 새는 거죠. 그게 너무 이게 너무 이제 비판받은 거죠. 그게 비판이 너무 통렬하게 들어가서 다가간 거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7장 내용이 쓰여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요? 그렇게 욕을 해놓고는 이제는 다시 이제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얘기해요? 1장 처음에 인사만 한 다음에 3절에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라고 표현하죠. 위로의 하나님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아 내가 우리가 이렇게 왜곡된 관점에 물들어서 부패한 교회가 되었구나가 그들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게 그들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또 하나의 환난이며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돼 나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액션도 위로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 이들의 평가적인 자기들에 대해서 관점을 바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행간에 뭐가 들어요? 모든 환난 중에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니네가 나를 지나치게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한 거. 그래서 아, 우리 사이에 너희와 나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거. 그리고 바울 지금 엄청나게 독하게 얘기했잖아요. 돌아가면 용서하지 않으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완전 광명한 천사 사탄의 사자들은 그렇게 반갑게 받아들이느냐 이상한 사람들이 너희 뺨을 친 대로 그대로 있고 너희가 나를 사도도 아니라고 하느냐 막 이렇게 엄청나게 독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 우리가 바울에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바울이 우리한테 실망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의 그 위로의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는 상황을 지금 환란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해라는 이야기와 너희들이 혹시 나한테 잘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면 난 그건 이미 하나님께로 위로받고 회복되었어라고 하는 얘기가 1장 초반부에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 가운데 넘친다라고 얘기하고 너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럴 줄 압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대한 소망, 너희들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너무 확실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너희가 받고 있는 지금 그 어려움이 그 어려움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관계적인 고통, 어려움, 실망 이런 거 다도 다 겪었고 그 위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그 위로가 너희들의 고난을 주신 것처럼 그 위로도 너희가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이야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간증을 좀 얘기하죠.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일을 너희들도 알기 바라는데 나도 그때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아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그 끝났다는 생각에 하나님만 의지했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위로를 주시면서 우리를 건지셨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도 지금 뭐 사형 선고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니? 아니야.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로 붙잡을 때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때야 라고 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왜곡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아, 난 한심하구나. 난 끝이야. 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회복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톤이 사실 1장부터 7장에 이어집니다. 아,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고린도후서에서 제일 감동적인 부분은 이 태도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왜곡된 신앙에 대한 비판과 제로된 관점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요. 이 태도에 대한 부분이 되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죠. 왜요? 고린도교회 전서 보셨죠? 어떤 교회예요? 자기들끼리 스캔들이 났는데 뭐 아버지 첩이랑 아들이 사귀고 그런데도 뭐 괜찮고 뭐 성만찬 때 술 처먹고 막 취하고 그리고 뭐 아무나 예배 시간 중간에 일어나서 자기가 지금 계시 받았다고 막 떠들어대고 그렇죠?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법정 싸움 붙고 예, 사실 난장판이에요, 그렇죠? 난장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뭐까지 들어갔어요? 거기에 또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이단 기독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율법 지켜야 되고 형식 지켜야 되고 바울이 이상한 사람을 해서 또 바울이 돈 떼먹었다고 하고 막 바울이 사도가 맞냐 목사가를 믿지를 못하고 자들끼리 싸움이 나고 그리고 뭐 중요하지도 않은 걸 지키라고 하고 그걸 지키고 뭐 그냥 난장판인 교회잖아요 되게.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해봐요. 이런 교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건강한 목사가 쫓겨나다시피 되고 쓸데없는 형식을 강조하는 목사가 후임 목사로 위세를 떨고 앉아있고 제대로 된 성찬식에 술 처먹고 있고 막 서로 음란한 사건들 돈 문제 막 빵빵 터지고 예배 시간에도 질서도 없고 난장판 이런 교회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소망이 견고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뭐 이 얘기가 뭐 너무 설교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평가적인 시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는 알았는데 그것이 나와 누군가의 가능성을 막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듯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상? 아이고, 알람이 울렸네요. 죄송해요. 기대감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저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으로 너희 가운데 소망이 견고하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 죄인됨을 알고 이게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견고하다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장 중후반부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중후반부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들과 너희와 나의 관계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게 너희와 나 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행 일정에 대한 얘기를 얘기합니다. 원래 바울이 맨 처음에 이제는 전서 쓰고 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들어간데 들릴게라고 했거든요. 근데 후서 전서를 쓰고 전서에 마케도니아 갔다 들어간데 들릴게 했는데 마케도니아 바울이 많이 마음이 급해서 전서를 쓰고 나서 마케도니아 안 가고 그 전에 고린도 교회를 들린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사단이 난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런 비판과 비난을 바울이 직면하고 제대로 된 진짜 하려고 했던 얘기는 해보지도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는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로 안 가고 먼저 여기를 들렸을 때는 들렸다가 마케도니아를 갔다가 한 번 더 들릴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생긴 거죠. 하나는 뭐냐면 마케도니아를 안 갔다가 이리로 먼저 온 거에 대해서 바울이 약간 너무 갑자기 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좀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뭐 평가라고 해야 되나, 그들과 하여튼 안 좋은 뉘앙스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고,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라는 식의 사고방식, 생각, 바울이 그때 열받아서 우리를 좀 마음에 포기했나 보다. 왜요? 그리고 가서 다시 오지도 않고 편지만 굉장히 독하게 왔으니까 라는 어떤 단절감이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일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를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1장 16절이죠. 너희 도움으로 유다로 가기로 계획했는데 계획했을 때 어떻게 경솔하게 했겠느냐. 육체를 따라 계획하며 계획했겠냐. 하나님에 따라 계획을 했던 거다. 근데 이제 못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함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하죠. 뭐예요? 계획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 분명히 섭리하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싫어서 안 가 그런 게 아니라 일정 가운데 다 선하게 섭리하신 것이고 그것은 다 예가 된다. 오히려 너희와 나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건강한 결과들을 인도하신 것이를 생각해야지 내가 너를 싫어서 안 가고 이제 거절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는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면서 이게 23절에 내가 다시 고린도로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하는 것이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껴서 그런 것이지 너희들을 단절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되게 정확하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내가 이제 근심으로 너희가 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2장에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앞부분에 막 10장부터 13장까지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2장 4절에 보면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가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친 사랑이 있음을 너희를 알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약간 톤이 문제가 있긴 해요. 그렇죠? 10장과 13절에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잖아요. 근데 그 신랄한 비판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어떤 평가나 공격이 아니라 너희들을 걱정해서 눈물로 안타까워서 사랑으로 너희들을 변화되기 위해서 쓴 것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는 그렇게 근심으로 너희들 가운데 이거 어떡하지? 얘네들 문제를 어떡하지? 이렇게 가지 않고 소망으로 얘네들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너희들 가운데 쓰기로 마음을 먹었어. 왜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염려함으로 나아갔더니 염려함으로 나갔더니 너희들도 염려하면서 너무 평가적인 글을 썼더니 너희들도 그 평가적인 글을 받고 내가 문제구나라고 걱정만 하고 소망을 못 가졌던 부분들은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희가 근데 소망의 관점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우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해서 많은 비판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그 관점을 갖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말을 좀 버벅거린 것 같은데 이렇게 녹음하면 이렇게 말릴 때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해되죠? 중서적인 내용, 10장과 13장의 내용에서 내가 너희를 비판했던 것이 사랑의 마음과 변화의 마음을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을 했던 것이 너희들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야, 재판한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너희가 그걸 최종 평가처럼 받아들여서 근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럴 필요 없어. 난 소망을 갖고 쓴 거야. 그렇게 이해해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사과도 들어가죠. 내가 너무 과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차라리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너희들 중에 이런 이슈, 이런 잘못된 것처럼 주도했던 사람들 있잖아.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비판하는 거 맞고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건 맞아. 벌을 받는 건 마땅해. 하지만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뭐예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자니까 두려워라. 너는 나쁜 놈이야, 이단이야, 그래서 쫓아내. 이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걸 알고 그들이 변화되게 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들에게도 평가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라고 하면서 소망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하면 각처에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지금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이 나타났고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향이 나타나는 이 우리가 연결성 속에서 있다는 것들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1장과 2장의 기본적인 서론이 마무리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3, 4, 5, 6장에 이제 같은 얘기를 해요. 아까 10장 11, 12, 13인가 해서 얘기했던 일을 같은 얘기를 하는데 톤을 완전히 다르게. 그렇죠? 뒷부분 어떻게 했어요? 잘못된 것으로 야, 봐. 네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해? 그게 왜 맞아? 이건 이런 거잖아. 저건 저런 거잖아. 네가 틀려. 내가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관점으로 얘기했다면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걸 얘기해서 잘못된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그렇죠? 그래서 뭘 얘기해요? 우리가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을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받을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 말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어? 너를 보면 알 수 있잖아. 너희가 나의 추천서이고 너희가 나의 그리스도의 너희가 나의 편지야. 너희가 나의 증명서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변화시킨 일을 하는 거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지 조문의 율법 어떤 규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너희를 변화시키시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걸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조문에 묶여서 그렇죠? 영광의 직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옛날에 그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수건을 쓴 사람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이거는 잘못된 관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4장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영의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 이 보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 보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은 내 인생에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톤이 이제는 반대인 거예요. 야, 니네가 걔네들이 출신이 좋아. 야, 나도 출신이 좋아. 걔네들이 위대한 일을 했어. 야, 내가 더 위대한 일을 했어. 걔네들이 신비처럼 했어. 야, 내가 더 했어. 야. 내가 돈 때문에 그런 일이니? 야, 무슨 돈을 띄어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였죠. 난 그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을 반응시키는 게 너무 소중해서 난 그거에 집중하며 살아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를 들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변화되고 세상에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나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진행된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받는 다른 어려움과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난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헌신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땅의 것들, 뭐 추천서를 받고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바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받는 거야.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내가 과정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내가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게 내가
진행하고 하는 거야.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바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 날마다 새롭다 라고 얘기하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겉을 보기엔 되게 어려워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무슨 뜻이에요? 어려워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명예가 없어 보이고, 예전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처럼 뭔가 되게 종교 지도자 같은 품이 있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내가 오히려 낡아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영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거는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지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5장에 뭐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집이, 장막집이 무너져도 하늘에 있는 장막집 우리 가운데. 이게 잘못 해석하면 내세적인, 우리가 여기서 고생을 하지만 내세에 가서 좋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참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오니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얘기해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계신 지은지 하늘 우리의 장막,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늘의 집이 우리의 처소로 덧입혀진다고 얘기하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여기서 고생하지만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땅에 있는 장막집, 땅의 정체성, 편안한 거,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거, 존경받는 거, 이런 것들이 무너져도 하늘의 정체성, 하나님의 천국의 정체성이 나에게 덧입혀진 거예요. 지금 나한테.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이 나아지고, 이게 나한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적용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너진 땅의 장막집이 뭐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받아야 되는 당연한 인정, 당연한 존중, 이거 받는 것도 땅의 장막집이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했던 사랑과 인정과 존중을 받는 거, 이것도 땅의 장막집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하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하늘의 장막집, 그 사람들이 인정받아서 내가 목사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사랑받아서 내가 목사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 부분에서 되게 큰 감동이 있었어요. 도전이 있었는데, 왜냐면 목사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는요, 모르겠어요. 나는 명예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큰 돈을 안 벌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쵸? 뭐 그렇긴 한데, 막 그렇게까지 편하게 안 들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나는 그래도 내가 사역하는 목회, 내가 가르쳤던 성도들에게 존경과 상을 받는 게 내 정체성의 상당 부분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뭐가, 그게 무너진 거잖아요. 그쵸? 근데 바울은 그것도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여기서 큐티적인 혼자 녹음하면 오늘 약간 산으로 간다. 그냥 그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우고 있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고, 그리고 결국 그래서 그들이 지금 나에게 함부로 대했던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뭐 상처받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지금,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보배질그릇 논리, 겉사람 속사람, 땅에 있는 장막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태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대답하려고 한다. 뭘 이 진정한 우리의 변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바꾸고 있는 이것으로 우리가 외모로 얘기하는 사람한테 얘기한다. 왜? 우리는 이런 어떤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군지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에 지나서보다 새롭게 되었다. 뭐예요? 우리는 진리와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세상과 화목하게 하고는 이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고 있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평가받아야지, 옛것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이 뭐 출신이 어떻고 뭐 경력이 어떻고 이런 것 우리가 평가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신,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진,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5장으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6장에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6장에, 그래서 이들 가운데 이제 여기서 이 앞부분 이제 후서 편지, 세 번째 편지에서는 처음 한번 이렇게 명확하게 지적하는 게 6장이죠. 보라,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는 때요. 우리는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헛되이 받지 말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내면이 변하고 세상을 바꾸는 그 실제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뭐 교회 생활, 종교 생활 껍데기만 있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아지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걸로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니까 신앙생활이 원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너희가 지금이 이만한데요. 너희들이 지금도 여전히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함, 화목함을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고 그리고 그 보배를 세상에 확대하기 위해서 내가 사방 우겨쌍함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실제적 열정에 머무르자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내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어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고난과 매만음과 가든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제하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의로 좌우되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야 된다. 내가 그러고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게 겉사람 속사람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같은 패턴이죠. 내가 이런 매맞은가 어려운 외적인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깨끗하고 깨끗한 것 지식과 오래 참은 것 자비한 것 내가 내 자신이 더 성숙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삶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음으로.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명한 자 같은 자,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은 자 보다 우리가 살았고 관점이 변하죠. 세속적으로 보면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유명한 자고 세속적으로는 죽은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면 죽임을 당한 자, 근심하는 자 같으면 항상 기뻐하고 내가 세속적으로 보면 걱정할 거라고 가능하지만 내가 내 진짜 영적인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 세상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이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그들이 형식주의화된 마음의 뿌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뿌리에 자기 안전과 평안과 명예를 좋아하는 이기성, 자기중심성이 있다라고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진짜 소중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한 것은 내가 크게 괴념치 않는 태도가 너희가 근데 필요하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막 가르치는 태도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 내가 변화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좀 못 먹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관점으로 인생을 보는 사람한테는 내가 되게 힘들게 사는 사람인 것 같겠지만 이 가치 있고 변화되고 의미 있고 사랑하고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인생의 관점을 뭘로 보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신비주의, 자기 어떤 체험하는 거 자랑하는 거 거기 뭐가 담겨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뭐, 자기 이력서 자랑하는 거 대우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형주의자들 바울 쫓아내면서 하는 그 율법 유대계 율법주의자들의 뿌리에는 뭐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중심에 뭐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그 짓을 하면서 결국 니들한테 대접받고 높아지고 편안하게 지내고 안정되게 지내고 영향력 끼치고 권력을 갖고 그들의 뿌리가 이거잖아. 중심이 이거고 못 알아보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뭐 뒷부분 액센트로 치면 근데 이걸 굉장히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는 맞는 걸 맞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 관점이 필요해요. 정말 이 관점이 필요해요. 이 보배를 질그릇을 가졌으니 사실 이번 주 설교가 이거라 여기서 너무 내가 액센트가 일로 가요. 4장, 5장, 6장이 되게 좋아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고린도후서의 핵심이죠. 물론 고린도후서 후반부에서 바울의 인격을 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워하고 열정적으로 논쟁하고 하는 그런 바울의 인격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울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될 것을 내가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고 변화시키는 것 이것만 나한테 중요하지 다른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왜 이걸로 나는 평가하고 내 인생을 바라본다 라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으면 하는 부분들이고 어느 관점으로 생각하는 이게 설교네 어느 관점으로 생각을 보시냐는 거예요. 인생의 중심이 뭐냐 사실 인생을 바라보는 중심이 뭘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생을 바라보는 중심이 내가 높아지고 안정되고 이런 거가 중요해 보이니까 에? 정말 중요한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다시 보는 바울의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귀고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하며 그리스도와 발리알이 어떻게 조화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타종교인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응? 땅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안정되고 싶고 그런 가치랑 하나님을 응?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향해서 헌신하고 이 가치가 어떻게 두 개가 이 충돌되는 두 가지 전대가 어떻게 동시에 구현되겠냐는 거예요. 그걸 자꾸 두 개를 동시에 구현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의 종교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내가 내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과 바알 신이 내 편에 들어서 날 잘해줬으면 좋겠고 날 축복했으면 내가 잘 나갔으면 좋겠고 이것과 어떻게 조화가 되겠냐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얘기한 톤의 실수를 제가 다시 하고 있네요. 공격적이고 평가적인 말투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소망의 시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소망의 시선 얘기를 하고요. 4, 5, 6장에서는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이보배를 즐겨서 담았으니 그렇죠? 그래서 내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가치 있게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7장에 마무리하죠. 7장에 7장에 이제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 후회하지 아니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잠깐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너희가 근심함으로 오히려 회개하게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편지를 받고 오히려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말하는 건 너무 독하게 얘기한 건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너희를 회개하게 했으니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이 근심이 얼마나 너희를 간절하게 하고 변증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였는가 너희들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추구가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내가 기뻐한다 라고 이제 얘기로 범사에 너희들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이유로 7장에 이제는 고린도 세 번째 편지라고 표현을 해보죠. 세 번째 편지의 결론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8장과 9장에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뒷부분에 대한 디펜스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뒷부분에 바울이 자꾸 이 돈을 띄어먹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나서요. 예루살렘을 돌보기 위해서 구제헌금들을 소아시아에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죠.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너희가 이제 평균되게 하기 위함이다. 누구를 더 어렵게 하기 위해 돈을 뜯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딱 헌금을 낼 때만 생각하면 내가 100만 원 들고 있는데 20만 원 내야 되니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20만 원이 30만 원 들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간다 구제헌금이죠 간다라는 것들에서 기억할 때 너희가 오히려 기쁨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차등하게 주셔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눠 쓰는 것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좀 구현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구제적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이 연보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면 전혀 안 된다. 그렇죠? 억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왜냐하면 이걸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의 행동이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 행동이기 때문에 세금 뜻이 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힘 닿는 대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만큼만 해라 라고 얘기한 게 두 번째 액센트고요. 세 번째 액센트는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돈을 운용하는 것에 있어서 디도와 다른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이 돈을 운영한다라고 얘기하죠. 뭐예요? 그러니까 재정 운영을 굉장히 투명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조심하게 함이라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 재정 운영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럼 없이 쓰면 되지 뭐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돈이 잘 전달되고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지 않도록 내 이 돈을 되게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얘기를 왜 강조해서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요, 헌금은 투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썼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연히 쓰지만 사람들 앞에 비난받은 이 거액의 영보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려고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했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서 뛰어먹은 게 없다. 아까 얘기했던 후반부 얘기에 대한 디펜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9장에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미 약속한 헌금을 할 때 혹시 억지로 하지 말고 꼭 했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고 하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참여하라 하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로 8장과 9장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전체적으로 마무리합시다. 흐름은 어떻게 돼요? 건강했던 교회가 자만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했던 교회가 자만할 때 거기서 세속적인 가치관, 그 형식주의적인 사고가 교회 안으로 유입됐습니다. 일정한 형식을 지키고 규율을 지키고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유입됐어요. 왜 그게 유입됐어요? 첫 번째, 그들이 인간적인 시각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어디 출신이네, 뭘 했네, 뭘 봤네,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인간적인 생각은 왜 들어왔어요? 내 안에도 인간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출신을 가지고 행세하고 싶고 경력을 갖고 행세하고 싶고 체험을 갖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죠? 이런 껍데기를 바라보는, 이런 인간적인 걸 바라보는 이 벨리알의 사고방식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이제 고린도후서가 얘기하는 문제, 고린도 교회가 얘기하는 바울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가운데 그게 아니라 뭘 추구해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며 그리고 나를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만족감, 그 보배에 내가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 보배의 기쁨에 내게 집중되고 그것을 내가 알면 그러면 이 땅에서 뭐 어렵고 불편하고 이런 거 인정받고 이런 거에 신경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역량과 자산을 그 보배를 향해서 쓰고 싶지 내가 인생의 역량과 자산 자체를 축적하는 것으로 기쁨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액센트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 가운데 있는 핵심을 네가 가운데 핵심을 네가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편해지고 싶고 이기적인 속성에 유혹되지 말고 내가 진리를 추구하며 살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형주의의 함정에 속을 이유도 없고요. 그렇죠? 세속주의적인 생각에 빠져들어갈 이유도 없고요. 내가 그 순수함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실제가 있는 사람들끼리 건강한 소통을 하면서 그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주제적인 흐름이죠. 그렇죠? 이게 주제적인 흐름이고 또 하나 이제는 주제적인 흐름만큼이나 고린도서는 많이 나타나는 게 인격적인 흐름이거든요. 인격적인 흐름에서는 뭐가 나타났어요? 앞부분에 얘기하기를 뒷부분의 인격적인 흐름에서는 잘못되고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에게도 그들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그들과 정말 아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하면서 그들을 선한 길을 이끌려고 하는 바울의 그 투쟁이 담겨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적인 사람은요 욕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틀린 걸 보면 쟨 저기까지구나 이렇게 쿨한 사람도 아니고 이상적인 사람은 이 바울의 모습은요 뭐예요? 바울의 모습은 정말 그들 가운데 아끼기 때문에 슬퍼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싸우고 이 바울이 막 쪽팔립니까 사실 여기서 막 바울 막 자기 자랑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자기 부끄러운 좀 이게 오히려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는 바울의 인격성 이 이상적인 인격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또 바울이 전반부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평가적인 자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두고 보시는 견고한 소망,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라는 그 소망 가운데 문제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는 명확한 문제제기와 소망의 사고방식, 그렇죠? 우리가 근데 잘못이 있을 때 좋은 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잘 될 거라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고, 그렇다고 치열하게 문제제기만 하고 그러니까 네가 한심하는 거야라고 던지는 것도 아닌, 그렇죠? 명확한 문제제기와 명확한 소망, 이 두 가지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여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태도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문제의식은 치열하게 하지만 소망은 선명하게, 이 두 가지가 이제 고린도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의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이번 주 설교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교 톤의 강의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듣기에 저는 제가 강의 녹음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혼자 하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좋다고 평가해 주시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었고요. 예, 은혜로운 시간이셨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전체 강의 녹음으로 또 교재 하더라도 예, 즐거워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